마가복음 5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죄죄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거라사 광희 사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셔서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떼를 쫓아내셨고 두 번째는 거라사 지역에 있던 돼지떼들을 다 이제 몰살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뒷부분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이 두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은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거라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서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해준 내용은 간단하죠. 돼지떼가 죽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겠죠. 사실 이게 그냥 보통 얘기를 들어가지고는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있던 돼지떼가 한 2,000마리가 한꺼번에 다 몰살을 당했잖아요. 이게 무슨 태풍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진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거 직장에서 잘릴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생긴 거죠. 주인들한테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얼른 가서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돼지떼가 귀신떼가 들어와서 난리를 치더니 다 바닷속에 빠져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뭐 다 뛰어왔겠죠. 우리 같아도 아마 뛰어왔을 겁니다. 내가 키우는 돼지가 5마리만 있어도 죽었다고 하면 다 뛰어왔겠죠. 와서 본문에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는 장면에 보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있는 걸 본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장면은 본문에 없는 겁니다. 아마 제 추측인데 바다 위에 돼지떼들이 시체가 둥둥둥 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왜 돼지떼가 저기가 있는지는 합리적으로 설명을 못하겠지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이 돼지떼 키우던 사람들, 일하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거짓말은 아닌가 보다. 이제 이걸 알 수 있었겠죠. 사람들이 와서 상황을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15절 끝에 보면 모든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뭐 당연히 두려운 모습이었겠죠. 사실 내가 갖고 있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지금 손실을 보았다. 이것만 해도 참 심장 떨릴 일인데 이게 벌어진 과정을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두려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한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 장면을 보고 거라 사람들이 벌어진 사건을 직접 목격은 못했지만 결과들을 와서 듣고 본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행동을 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간구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에 보시면 화를 내거나 분노한 게 아니에요.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좀 떠나달라 이렇게 간구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것도 굉장히 타당한 상식적인 태도일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길거리에서 깡패를 만나도 함부로 말을 못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판국인데 지금 귀신떼를 몰아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혹시 예수님이 눈 한 번이라도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깜빡했다가 사람들 다 바닷속에 빠져 죽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간구를 합니다. 간구한 내용은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간구를 했을까요? 이 이유는 뭐 본문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당연하지 않아 싶습니다. 무서웠겠죠. 그리고 속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돼지떼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린 돼지를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전향반이 같이 있으면 절대로 돼지 키우고는 못 살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구했던 이 내용 안에는 제발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여지껏 살던 것처럼 그냥 살도록, 내 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 삶에 간섭을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좀 떠나가 주십시오. 나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조용히 좀 떠나가 주십시오. 아마 이런 마음, 그런 내용으로 간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설령 다른 이유가 있었어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같이 살자고 한 건 아니니까요. 이 거라사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귀한 믿음의 반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사람들에게 여지껏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를 주셨죠. 자기들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기회를,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주셨는데, 물론 이게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보는 것이었지만, 근데 이것을 이 거라사 사람들은 허비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주님께 떠나가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자, 이 거라사 사람들이 보였던 간구했다고 하는 이 모습, 이 반응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어찌 보면 참 중요한데요. 우선 이들은 표현은, 형식은 간구이지만 사실 내용은 원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런 원망을 하는 거죠. 다만 그걸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해서 간구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에요.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도 풍랑 만나던 제자들과 비슷해요. 제자들은 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불평을 토하면서 이 예수님을 원망했다면, 지금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만 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 형식이 분노하는 게 되었든 간구하는 게 되었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요. 이들이 간구했던 것은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본문에 우리가 오늘 이제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앞부분에 보면 간구했던 존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귀신떼가 예수님께 간구를 했었습니다. 귀신떼가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했냐면, 우리가 제발 거라사에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 돼지떼 들어가도 좋으니까 거라사에 계속 살 수만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 거라사 사람들이 간구하는 내용이 귀신떼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식도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지껏 살던 거랑 똑같이 좀 살 수 있게, 여지껏 죄짓고 살던 모습 그대로 죄짓고 살 수 있게, 그런 모습으로 나는 여기 거라사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나는 그런 건 못하고, 여지껏 살던 거 다 포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라사에서 살거나, 아 그것도 어렵고, 그냥 여지껏 살던 그대로 이 지역에서 남아서 살기를 원하니까 제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결국 거라사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겠지만, 귀신떼가 간구하는, 마귀가 간구하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입술을 가지고 또 내 말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내용들이 귀신떼가 하는,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말 불행하고 슬픈 그런 일인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사람들이 했던 간구를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굉장히 상식에서 어긋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돼지를 10마리 키운다고 칩시다. 10마리를 죽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날까요? 돈이 생각이 나죠. 돼지가 한 마리가 얼만데, 그렇죠? 그렇게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물론 가서 막 돼지를 한 마리씩 바다에 집어던진 건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예수님께 손해배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손해배상을 해라, 책임을 져라,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한, 이런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지금 이 거라사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실 돈 문제인데,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고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당신과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제발 좀 떠나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예수님과 함께 할 거냐 예수님을 떠나보낼 것이냐, 요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지금 거라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거라사 사람들도 직감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빙툴러서 얘기했지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신앙의 문제로 생겼던 아니면 뭐 내가 죄를 져서 생긴 문제건 좋은 문제건 나쁜 문제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상황과 형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보내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이런 선택을 하느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결정,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거라스 사람들은 지금 뭐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예수님께 우린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제발 좀 떠나가 주십시오.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내용들도 조금 더 있었는데 이 구약에 보면 이런 것과 비슷한 사건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보면 사도신경을 칼빈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그 고백에 대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오직 한 분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첫 번째로 성령님은 유일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섬기는 그런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신다. 칼빈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비단 칼빈만의 설명이 아니라 우리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게 은혜라는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아, 내가 이걸 잘 이겨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은혜 받은 다음에도 은혜라는 걸 고백하고 시험을 만났을 때에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거라사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그런 때들은 없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손해를 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게 물질의 문제건 인간관계의 문제이건 다른 어떤 종류의 문제이건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을 꼭 붙잡는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주님 떠나가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떠나가 버리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과연 은혜로 잘 인식을 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삽니까? 늘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이모저모로 고쳐주시고 이모저모로 또한 없애야 할 것들을 없애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더디가게 되거나 손실을 보게 되거나 마음이 힘들어질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차라리 주님이 없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건 은혜의 상황이건 시험의 상황이건 더욱더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